로마서 1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신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또 내 마음까지도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에 복종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어떤 그 인생의 결과를 가져왔던가, 그걸 보면은 참 믿음은 강하다, 이러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죽음까지도 그들의 그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고 막지를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능히 발견할 수가 있는 문제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는 절대로 굽히지를 않았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떤 아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사랑의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되어졌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마다 믿음은 참으로 강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믿음이 강한 것이지 우리가 강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하신 믿음이 참으로 강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에 우린 과연 그처럼 강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때에 참으로 그 말씀 앞에 납득없다, 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이 우리와 어떤 특별한 인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니다, 뭐 한두 말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능력이라 했다면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은 우리 역시도 진짜 심지어는 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죽음은 뭐 고사하더라도 별것 아닌 문제에서조차 우리가 굴복해 버리고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문제냐 했을 때 결국 믿음이 문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선물로 믿음에 복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문제다, 그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필요해서 신앙을 사용하고 내가 필요해서 그때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그 신앙의 신앙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다 실어지고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내 죽음까지도 내놓는달지라도 뭔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다 실어진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원한 쪽으로 되어진다는, 항상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원하고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는, 그게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거 알았을 때 주저없이 하게 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는 별 내키지 아니한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 생각하면 참 우리로서는 실천하기 힘든,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들밖에 없어요. 근데 실천하기 어렵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달갑지 않고 내키지 않은 것을 말씀했다. 이게 참 어렵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그게 어렵다는 얘기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쉬운 거죠. 그런데 나에게 달갑지 않은 것, 나에게 내키지 아니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키지 않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는 것도 이걸 즐겁게 할 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보도 맞으면 화를 낼 그런 판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남에게 맞았는 돌이여 다른 쪽 뺨을 대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데 내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내키지 않은 것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는데 내키지 않은데 억지로 한다 하고 하기 싫은데 하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고 내 쪽에서 내키지 않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죠. 하게 되어지는 그걸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괜히 우리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니까 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부탁을 했을 때에 그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들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안 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부탁을 들어주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는 그 어떤 부탁도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들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확인하려면 뭔가 부탁하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남자한테는 빨리 좀 늘어달라 그러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빨리는 참 귀찮을까, 제가 해보니까 귀찮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없을 때는 나 싫다 안 한다 이게 나오게 되고, 뭔가 조금 좋은 게 있으면 그래 해줄게 하면서 가서 막 빨리 다 늘어준단 말입니다. 신혼부부 참고하면 참 좋아요. 된다고 일부러 시험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내키지 않은데 상대가 그 부탁한 사람 너무 내가 사랑스러워 너무 좋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래 해줄게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가 내가 딱 있을 때에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하게 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상태가 이미 뭔가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입으로 실컷 주님 말하면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이거 주님 이건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따진다면은 그게 과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 항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 대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신자다, 주님을 사랑한 신앙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느니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느니 이런 말은 삼가자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 하려면은 내가 진심으로 주님이 요구한 그런 삶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가, 그런 부지름이 있는가, 뭔가 그런 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내 마음 상태가 있는가, 이거 먼저 따져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합니다, 좀 이런 말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신앙의 삶이라는 걸 들여다보면은 참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얼굴 표정 싹 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온 사람처럼 앉아있을 때가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갔던 삶은 진짜 말씀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마치 교회 와서는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처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런 사람처럼 앉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요즘 그 은속교회라고 하는 그 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청년들이 보면은 뭐 하루하루 성경 구절 올려놓고 거기에 묵상해서 거기에 또 이제 글을 써놓고 자기가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그래요. 뭐 어른들은 잘 안 들어간 아예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렇죠. 청년들은 뭐 다 봤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글을 그 써놓은 글을 잠깐 읽어보면서 야, 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나누고 또한 성경 묵상을 하며 교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참 좋다 하는 이런 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뭐냐면 혼자 그치지 않냐고 난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나누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런 어떤 성경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다 사실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 진짜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것이 살았을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마치 믿음이 있는가 듣고 있는, 제가 여러분을 갖다 나무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제 자신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 산 삶이라고 하는 거 뭔가 주님 말씀과 동등히 살았으면서 그래도 밥 먹고 산다고 밥벌이 한다고 설교 준비하는 이런 또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한 번 그쳐버리고 듣고 도랑 그쳐버리고 그래서 남는 건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신자라면 성도라면 늘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살아가면서 그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뭔가 그런 게 있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게 되는 그게 있는 게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히 예수님 말씀에 대해 거부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 삶에 자꾸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멀찍이 자꾸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마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정작 나타난 그 결과를 보면 항상 내 이익과 내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늘상 발견한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걸 잊어버린 결과라 볼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가 필요한 것 이것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 이런 기도 자꾸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사도바울이 말을 해요.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름이여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높임 받았던 어떤 모습이랄지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능력 같은 그런 모습이랄지 심지어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맞는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필요해서, 바울 입장에서 바울 자신이 주님이 필요해가지고 주님이 쓰시려고 뭔가 바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주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 이런 성령이 자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자기가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자기에게만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방인,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 이방인을 예수님에게 순종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님이 그런 일을 베풀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을 예수님의 은혜에 순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려고 주님이 부른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하늘의 음성이 주시거나 뭐 이적을 베풀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날려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주고 뭐 직장 일을 모든 걸 줬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나에게 특별히 살아가신 것들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뭐가 없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이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나를 위해 주었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존재한다는 거, 남아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내 차지를 여겨버리고 내 소리를 여겨버리고 내 손에 꽁꽁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걸 자랑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물질이라는 것도 나에게 준 복이다 이렇게 여겨버리고 내 소유로 챙겨버린다는 것이죠. 내 소유로. 이런 우리들이 비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던 신비한 이적들, 표적들, 성령의 능력들 모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나 때문이 아니고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주님의 일이다, 이게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필요해서 바울을 높이신 것이고, 또 바울을 낮추셨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필요해서 바울을 낮췄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높아졌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자기 능력의 결과로 생각해버리겠죠. 그리고 자랑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낮아지면은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를 여기고 실망을 하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분이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이든 그 안에서 하게 돼,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봐드리기 때문에 염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른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비기가 뭐냐면은, 자신의 일은 주님의 필요로 해서 일하는 일이다,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 지혜였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지혜, 삶을 제대로 봤던 것이죠. 16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즉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름이여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신 것은 그리고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쓰기 위해서 사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라 말하는데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세워진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 세운 바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제사장 직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런 얘기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제사장 직무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날 위해 날 부른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러진 모든 표적과 기사들도 그 일을 하기 위해 돕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다. 이처럼 사도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날 위해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 했을 때에 그 앞에서 버려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날 위해서다. 이 생각만큼 버리는 것이 필요한 생각. 그 생각 버려야 된다. 날 위해서다. 나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그런 일에 날 쓰기 위해서 때로는 날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밀어넣기도 하신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가 존재한 이유였던 거예요. 내가 산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능력 가지고 사도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이건 우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지 앞으로 일을 저 모르죠. 또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지 앞으로 일을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 이것만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풍부로 다가온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비천과 궁핍으로 남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하나님 방해할 수도 없고 실패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바울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이 방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 필요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는데 이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닥친 일에 대해 항상 실망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은 때론 여러분을 높여가지고 쓰실 때도 있어요. 때론 우리를 낮춰가지고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필요를 생각해버리면 높여 쓸 때는 좋다고 하면서 낮추어 쓸 때는 싫다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대로 일한다.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쓰실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낮추어서 어렵게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 마음은 이왕이면 높아져서 강한 자가 되어서 쓰시는 그런 일에 쓰이면 좋겠다 이런 말을 가지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하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하나님 일에 대해서 복종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의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분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걸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일에 쓰려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온 은혜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그 은혜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손수건 얹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다. 독사에 물려도 안 죽었다. 이런 모든 것도 결국에는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나에게 일으키신 일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지 어떤 나에게 일어난 능력을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일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뭐에 지냐면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런 일에 젖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들죠 풍부함 안 지네 이런 게 아니에요. 풍부함 가운데도 젖버린 것이거든요. 풍부함을 내던져지고 교만해지고 누군가를 위해 주신 것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역시 풍부에 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랑 풍부함대로 지게 되고 힘들면 또 힘들대로 또 어려움대로 지는 거예요. 이래들이 신앙이 실패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죠. 우리는 약하지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던 거예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신자는 결코 세상에 질 수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지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내 자신의 일만 생각하지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일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쓰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이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뭐 세상에 볼 때는 핫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쓰인다는 것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이런 건 생각하지를 맙시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는 진짜 놀랍고 귀한 거 아니냐,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건 귀하고 소중한 것에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가 세상 조금만 일,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진짜 별볼 일 없는 신자가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가 신자 된 건 우연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신자 된 것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항상 여러분의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모든 삶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함과 바람이 소망이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은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다. 나에게 직장 하나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 필요해서 나에게 준 것이 나한테 필요해가지고 주신 직장이 아니다. 뭔가 이런 생각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진짜 어떤 능력에 붙들어 살아가는 내가 원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끌려가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강한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믿음이 없고 부족한 자였던가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참으로 우리와 동일한 믿음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린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삶은 모든 것을 자기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하신 일로 여기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내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할 때는 교만해져 버리고 비천에 빠질 때 낮아질 때는 실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저희가 아닙니까? 이러던 저희들 그냥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속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담대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